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 당연히 아멘이죠. 네,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발견하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복음을 저버린 신학교들이 많아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뭐 한국은 아직 그 이제 한국은 여성 목사가 세워도 되냐 안 되냐 막 이거 가지고 막 치열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데 미국은 동성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하나님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그러고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신학교에서 너무 이제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혹시 믿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요 오늘날 신, 하나님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뭐 똑같진 않지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아니면 현재 현실의 문제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자기의 위로와 안식과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관념 속의 존재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가 만든 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혹시 내가 믿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혹시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오늘 시간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장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라고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모세는 도대체 왜 산에 올라간 거죠? 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게 되었습니까? 잘 알죠? 예,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더디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에 모세가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20장부터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2장 앞에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의 내용이 사실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모세가 얼마나 늦게 내려왔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며칠을?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40일 밤낮이 지나도록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 40일은 상당히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그 애굽을 탈출해온 그 모세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40일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지도자가 없이 40일이 지났어요. 자신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만큼 빗소리 같아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비 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다리는 것이죠. 모세를 기다렸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그 가운데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했을 것이에요. 오늘 그리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3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세 하나 믿고 나왔는데 모세가 어디 갔는지 40일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행방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40일이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다시 여쭤봐요. 모세가 뭐하러 산에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응답을 제깍제깍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응답이 더디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뭔가 답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앞장부터 쭉 차근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끌어내오신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재앙? 열 가지의 재앙.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잘 아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변하고 그 바닷물 사이를 걸어서 탈출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어요. 엄청난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장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15장에 가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가면 그들이 3일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근데 3일만 내가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쭉 잘 읽어보시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죠? 몇 번이요? 두 번이요? 한 번이요? 보통 한 번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최소한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가 뭐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19장 말씀을 펴서 보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19장 3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 내려오냐면 조금만 내려가면 7절에 모세가 내려오죠.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죠? 19장 3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19장 7절에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19장 20절에 다시 또 산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매.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갔다가 또 언제 내려와요? 다섯 절만 내려가면 19장 25절에 백성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줍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19장이 지나고 2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전해 준 다음에 다시 십계명의 말씀이 다 끝나고 20장 마지막 부분에 21절에 가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좀 길게 20장부터 24장 앞까지 23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과 율법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내용들을 모세가 쫙 받아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24장에 가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아까 우리가 제가 읽었던 것처럼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그냥 순서 그대로 우리가 쭉 읽으면 모세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한 번에 딱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만큼 보여주셨다가 또 요만큼 보여주셨다가 또 요만큼 보여주셨다가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아니라 내 발의 서치라이트가 되었고 딱 내가 원하는 그 목표까지 한 번에 딱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천사 초록불 그렇죠? 초록불 같은 거 들고 가면 이렇게 들고 앞으로 가면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만큼만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또 그 불빛에 의지해서 한 걸음 내디디면 또 한 걸음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갈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다 한 번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성경 공부가 단계가 있잖아요. 뭐 세신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세일꾼반, 제자반, 사역반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 뭐 이렇게 성경 공부 과정이 많어.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성도들을. 근데 그런 단계와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점차점차로 그 말씀을 확장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모세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났지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모세의 모습은 또 내려올 것을 믿고 기다릴 수도 있을 법한데 이번엔 좀 길었는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아까 모세가 이미 20장에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었어요. 십계명의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뭐죠?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그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받기만 했나요? 모세가 맨 마지막에 올라가기 직전에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다 펴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직전에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전에 이미 받았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9절에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자신들을 위하여 거짓된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 내가 성경 말씀 좀 안다는 사람들, 성경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신의 모습을 만들고 그 신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모태신앙이시라고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다고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육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권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시라고요? 목사라고요? 천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저 자신들을 이끌어가던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자신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줄 것을 누구에게 요구해요?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32장 1절 다시 보세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을 찾아가세요. 일어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이 백성들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거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그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의 직업이 뭐였죠? 아론이? 제사장이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오늘날 적용하면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목회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 어쩌면 목회자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의 모습을 성도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깨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러죠.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목회자에게 자꾸 요구할 때 어쩌면 목회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죄악된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금고리, 귀고리들은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애굽을 나오기 직전에 애굽 사람들한테서 수많은 폐물과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면 이게 절에 있는 커다란 불상 이런 것처럼 커다란 신상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아주 커다란 배교 행위나 커다란 뭐 다른 종교에 가서 어떤 다른 신을 엄청나게 잘못된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작은 금고리, 귀고리 그런 작은 것도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성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사람들이 늘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몸에 휴대하고 다녔어요. 특별히 창세기 31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와요. 근데 그 두 아내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가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신상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드라비렘이라는 그 신상을. 근데 그걸 어디다 숨겨요? 네, 약대, 약대가 뭐냐면 낙타, 안장 밑에다가 쉽게 말하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되게 커다란 신상이었으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도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너 자세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 밑에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 엉덩이 밑에 딱 깔고 앉아도 티가 안 날 정도로 그 우상이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박물관에 우상들만 쫙 정시해 놓은 코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가면 우상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아까 방송반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에다가 사진을 그거 띄워놨는데 혹시 지금 바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몇 장? 제가 그 밑에 보면 사진을 밑에 해놓은 게 있는데 말씀을 아까 안 드렸어요. 죄송한데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안 되면 뭐 안 봐도 예. 아, 좀 잘리네요. 저 뒤에는 제대로 보이는데 9번까지 9장인데 넘겨주시면 이 신상들이 저게 되게 큰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신상. 다음 것도 넘겨줘 보세요. 예, 저것도 뭐 손가락만한 거고요. 또 넘겨줘 보세요. 계속. 예, 다 조그만 것들입니다. 저거는 뭐예요? 귀고리 같은 거죠. 또 넘겨주시고 저런 조그만 것들이 1cm 미만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또 그다음. 그 다음, 예, 목에도 걸고 다니고요. 예, 그 다음, 예, 아, 예, 여기까지만. 아니, 다시 앞으로, 송아지 전후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 조그만 액세서리 같은 장식품들, 그죠? 귀걸이, 코에도 걸고 다니고, 요새는 배꼽에도 걸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거, 그죠? 이걸 지니고 다니면 불안하지가 않아. 나를 지켜줄 것 같아. 행운의 마스코트 같은 거. 그것들이 그 당시에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강간을 당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두려워가지고 거기를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니네 야곱이 얘기하죠. 아들들에게 왜 니네가 쓸데없이 안 시킨 그런 짓을 하였느냐. 저 세겜 족속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뭘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니네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상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창세기 35장 4절에 그 귀에 있는 고리들을 빼다가 아버지에게 갖다가 줘요. 쉽게 말하면 그 귀에 있는 고리들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우상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집안에 있던 우상들이 그 자녀들이 지니고 있던 귀고리와 같은 장식품들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30,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뒤에 가보면 이제 33장의 말씀이 있죠. 33장의 말씀을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3,000명이나 벌로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뭐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장신구를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제하니라. 지금 왜 그들이 그 장신구를 제하냐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뭐 여자들 보고 화장하지 말고 장식품 하지 말고 다니라는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사소한 것, 너무나도 작은 것, 보잘것없는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작아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그냥 누구나 다 지니고 다니는 건데. 액세서리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 내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내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를 위로해주고 그것을 가까이 있을 때 내게 더 기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나요? 다 요새 뭘 갖고 있어요?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 딱 집 앞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휴대폰을 두고 나오면 너무너무 불안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휴대폰을 꼭 챙겨서 나옵니다. 혹시라도 두고 집에 두고 왔으면 하루 종일 찜찜하고 불안하고, 아, 뭐 특별히 연락 올 때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린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 휴대폰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작은 우상들이 뭘로 변했어요? 커다란 송아지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고리들을 다 모아다가 그 조그만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 우상들을 모아서 자기들을 위해서 커다란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숭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우상들을 녹여서 자기들의 눈에 익숙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자신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출애굽기 32장 3절을 읽으면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보면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거주해서 살았던 지역이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고센 땅의 위치가 대략 멤피스라는, 이집트의 멤피스라는 삼각주가 있는데 그 약간 오른쪽 위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동쪽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멤피스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대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그 멤피스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아까 넘겼던 그 송아지 다시 한번 뭐 아까 보셨죠? 기억나세요? 금송아지. 저 송아지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힘들게 자기를 부려먹고 자기들을 고역시키고 힘세고 능력있고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 신한테 숭배하는 모습을 이러고 쭈그려서 보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저런 모양이네. 나도 나중에 저런 신을 섬겨야 되겠다. 어쩌면 자신들에게 익숙한 모양의 신을, 정말 자신들이 볼 때 그럴듯한 모양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모양으로 신을 만드는 것이, 내가 익숙한,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내가 보고 배우고 익숙한 것, 그것이 성경 말씀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는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또 동일하게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처럼 너희들 하나님 믿니? 우리 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하나님 믿니? 그러면 믿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데, 아 정말 성경 말씀을 믿니? 근데 다시 물어보죠. 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면 뭘 믿냐면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그저 익숙하게 아 이게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감히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 조금 안 보태고 조금 보태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맹신이다. 맹신이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같은 맹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했을 때 솔로몬 성전에서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도구 중에 놋바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커다란 그 뭐 목욕통 같은 그런 대야, 커다란 대야라고 하기도 너무 큰 그런 물통을, 물 그릇을 놋바다라고 하니까 바다처럼 크다고 해서 놋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놋바다를 바치고 있었던 게 소가 12마리가 이 놋바다를 바치고 있었어요. 역대하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이 그 놋바다를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 황소가 신이 아니라 이 황소 형상이 하나님을 바치는 발등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송아지를 만든 건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숭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좀 보이는 게 필요하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숭배한 게 아니라 송아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려고 송아지를 만든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놋바다는 제단도 아니고 성소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목욕을 하던 그런 물을 담아두던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렇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뭘 예를 많이 들죠? 성상을 만들고 성상을 숭배하는 것.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 근데 로마 캐톨릭은요, 왜 니네 마리아상에 기도하냐? 왜 성자의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상에다가 기도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중세시대 때 하나님, 글을 못 읽는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상을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고 성화를 그래서 벽에다 붙여 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모습을 우리는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거 우상 아니야.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거든.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들 하는 것이. 근데 정말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들은 송아지를 애굽의 이방 신이 아닌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주의 깊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잘못된 신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송아지를 몇 개를 만들었죠?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송아지를 하나 만든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 만든 걸로 보통 보입니다. 근데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할 때 이는 이것은 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엘레라는 것으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이나 ASB,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RSV 버전, 뉴 RSV 버전 다 뭐라고 번역해 있냐면 These are your gods. 이것들은 너희들의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 근데 또 최근의 번역들은 다시 이걸 디스로 바꿨어요. 이것으로. 그러니까 학자들도 헷갈리는 거죠. 이게 문맥을 보면 한 마리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원어는 복수로 돼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뭘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한 마리 이상의 여러 마리의 송아지들을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한 하나님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볼 때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면서 믿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닌 것이에요. 아론은 그 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뭐라고요? 5절에 여호와의 절일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아피스 신의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해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매 주일마다 매 절기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똑같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각기 다른 하나, 신들에게 지금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6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뛰놀았다라는 단어만 조금만 더 설명하고 조금 시간이 오바되지만 그래도 조금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뛰놀았더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26장 8절에도 사실은 나오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뛰놀았다는 말이 있나요 지금? 없는데 뛰놀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원래 레짜하크예요. 레짜하크. 이삭의 이름이 원래 이짜하크거든요. 히브리어로 이짜하크. 이짜하크가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레짜하크 한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다. 여기서 껴안았다라는 건 다 어른들이시니까 부부관계를 갖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짜하크 레짜하크 사실 워드플레이인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원래 뭐죠? 아시는 분? 웃다. 그렇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원래 의미의 뜻이 웃다예요. 그 웃다에서 비웃다라는 뜻도 나오고 때로는 희롱하다라는 뜻도 나오고 즐기다라는 뜻도 나오고 놀다라는 뜻도 나오고 지금 여기서 약간 의역돼가지고 아내를 껴안고 즐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 레짜하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신에게 제사할 때 그 당시에는 제사 행위 중에 성행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거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믿어야지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여호와께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성행위를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께 나와 그 잘못된 신에게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만족하면 내가 기뻐하면 내가 좋아하면 아 진짜 예배 드렸다라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난번 제가 금요 설교 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가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만족과 위로를 받는, 그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그 서비스는 내가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 그거를 원해서 오시고 있다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마지막으로 제가 8절을 읽으면 9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이 그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을 시켜서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쳐 죽여라. 모세가 이르니까 그 말대로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읽었던 32장 29절에 각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는 헌신이란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하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아니요, 헌신은 그 이상이에요. 오늘 말씀은 얘기하죠.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다면 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헌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한국,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Bless you.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맛볼 수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